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 오늘 본문 4장 전체인데요. 수요기도회 때는 이제 그 마가복음을 계속 한 장씩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이 끝나면은 마가복음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3년 됐죠. 2013년에 포항에서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70대 한 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어르신이 10여 명이 좀 다치고 그 다음에 한 50가구 정도 집이 전소된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대동우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산불이 난 그 시간에는 저는 교회에 있었지만은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산불이 이제 대동우방 바로 옆에 있는 산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좀 위험했죠. 산 바로 옆에 있는 그 집 한 두세 채는 불에 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불이 나면은 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때도 연기가 막 엄청나게 났었잖아요. 뭐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타니까 얼마나 많은 연기가 났겠습니까? 그 연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아내가 큰애 손잡고 막내 들쳐업고 막 일단 집에서 막 뛰쳐나왔죠. 예.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야, 이 자연재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구나. 산불이 그냥 말로만 산불 들었지 직접 산불을 보게 되고 이 불 화재 이 상황에 처하니까는 정신이 막 없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섭구나 이 자연재해라는 거. 자연이 주는 고마움도 크지만은 자연이 잘못됐을 때 인간에게 주는 고통 또한 엄청나게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한 지금은 뭐 안 그럴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 현재에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큰 홍수가 났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과학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라고 해도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라고 해도 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건 아마도 계속해서 막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11세기에 카누트라고 하는 덴마크 왕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기 신하들이 입만 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은 신이십니다 막 이렇게 아부를 떤 거예요. 아부하고 칭송하고 왕에게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느 날 그랬대요. 내가 신이라고?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서 해변에 탁 나가더랍니다. 해변에 나가가지고 외쳤대요. 파도야 멈춰라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파도는 안 멈췄죠. 그러자 이 카누트 대왕이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봤냐? 오직 파도는 신만이 멈추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신이 아니다. 아부 고만해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면은 신하들의 아첨과 아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즐기고 그래 할 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잘 것 없는 존재임을 늘 되새겼다는 것이죠. 마음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런 장면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예수님은 신이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의 의미가 담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의 사람들은 아까 그 덴마크 왕처럼 오직 신만이 파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뇌리에 완전히 박혀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인간은 못해. 아무도 할 수 있는 존재 없어. 오직 신만이 파도를 다스린다. 고로 파도를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신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적인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진짜 하나님이시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뭐 비단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은 아니겠죠. 지금도 역시 똑같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파도를 다스리는 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바다의 풍랑뿐만 아니라 인생의 풍랑까지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러면 풍랑을 만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맞으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여전히 풍랑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인생에 풍파가 없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만나는 성도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만나는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더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서 그런 풍파를 만나는 것일까요?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분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더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기도해봐 라는 말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35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물 때에 그랬어요. 저물 때라고 하는 시간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 건너편이라고 하는 장소도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누가 정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장소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지금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때에 주님 말씀하신 그 장소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풍랑을 만난 건 좋은데 보통 풍랑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결국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 순종을 하겠어요? 그 밤에, 그 시간에 배 타고 떠나갔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희가 말씀대로 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풍랑이 있을 거라고 좀 미리 말씀 좀 해주셨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좀 제발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네 알았다? 몰랐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얘야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풍랑이 일어날 것이든 아닐 것이든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거는 풍랑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게 예수님의 대답 아니겠어요? 물론 예수님 아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으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왜냐하면 풍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풍랑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유일하게 고려하고 계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지금도 울고 있는 그 사람들,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들만이 예수님의 고려 대상이었지 그 외에 내가 가는 길에 있을 풍랑이나 다른 것은 예수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예수님을 어쩌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해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뜻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이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으셨는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는 존재, 끊을 수 없는 죄와 고통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애간장을 맡기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중요하지 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참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무서워 말아, 이 바보야 무서워하지 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너 나만 믿어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풍랑 속에서 막 물 퍼내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풍랑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애쓰며 나아갈 것입니다. 나아오셨지요? 그러나 막상 죽을 것 같은 그 풍랑의 위협이 남의 일일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 현실, 내 일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에 떨게 돼 있죠. 자책하지 마세요. 다 떨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풍랑을 만나면 그 순간에 안 떨겠습니까? 떨지요. 제자들도 보세요. 어떻게 했나? 38절입니다.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멘. 그 앞절인 37절에 보면은요,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상황은 뭔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넘쳐서 흘러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퍼내도 계속 들어오는 거죠. 아, 막 퍼냈는데도 계속 차기 시작한 겁니다. 퍼내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쟤들이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했겠습니까? 혼비백산에서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막 퍼냈겠죠. 입으로는 기도하고 손으로는 물 퍼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이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기특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배가 휘청휘청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막 바로 예수님 깨워가지고 오, 우리 죽게 된 거 안 보이시냐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정말 죽을 것 같을 때야 그때 이제 예수님 깨웠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이건 잘하는 건 아니다 싶어요. 내 힘으로 막 해보다가 안 되면 예수님께 뭐 의지하고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셨어요.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하시니 잠잠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모든 상황을 정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왜? 도대체 왜? 왜 무서워했느냐? 너희가 무서워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답을 말씀하시죠.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너는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이유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커지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이해 안 되시죠?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믿지 못했다면 그럼 제자들은 뭘 믿었을까요? 내가 반드시 죽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내가 반드시 죽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상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믿음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조리를 쫓지 말아라, 휩쓰지 말라 말씀하신 것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자연적으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속에 내 나라와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세상을 열심히 막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그 세상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잠깐 방해를 할 뿐이지 너희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 너희가 심각하게 이것도 붙들고 씨름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인생에 풍랑이 있지만 그것이 너를 어쩌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배에 물이 들어온다고 목숨 걸고 물 퍼내는 것이 우리의 최선을 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계속 뭐라고요? 여전히 배에서 물 퍼내는데 너의 신경과 온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 돼. 그게 네 할 일이야 라고 속인단 말이죠. 그래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야? 배에 물이 가득 차면 너는 죽어. 그게 사실이잖아 라고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이미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을 아니 여전히 더 큰 문제야 라고 사단은 속인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사단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 전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한테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또한 지금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건 너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라는 상황을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보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했을 그때에 그 상황 자체를 말씀의 능력으로 갈아엎으셨어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이라는 굴레, 지긋지긋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피값으로 그 죄를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이라는 것도 찢으시고 영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막힌 담이 있으면 피할 길도 예비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피할 길이 안 보입니까? 아, 사다리라도 놓으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도 그 강을 갈라서라도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이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 딴 건 다 되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했던 그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전에 한 미국인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한 시골 마을에 들리게 되었어요. 거기에 기념품을 파는 이제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다가 예쁘게 생긴 목걸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너무 특이하고 예뻐가지고 막 관심 받고 보다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 가게 주인한테 물었더니 비싼 줄 알고 얼마냐고 물었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와, 득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바로 이제 결제하고 사고 나왔단 말이죠. 이제 마치고 집으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미국 공항에 딱 이제 내렸는데 세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걸이에 엄청난 세금 물리는 거예요. 이 세관에서. 그래서 아니 이거 얼마나 싸게 산 건데 이 세금 이렇게 많이 때리냐 물리냐라고 했더니 이 세관이 하는 말이 이 목걸이는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싼 게 아니라고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황당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은 세금을 다 물고 그 길로 인근에 있는 보석상으로 달려가가지고 감정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목걸이의 가치에 대해서 감정을 딱 했습니다. 확대경을 가지고 이 감정사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참 동안 보더니 이 감정사가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손님이 가지고 오신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닌데요? 일로 와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확대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목걸이 그냥 보통 목걸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친필이 들어가 있는 목걸이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겠습니까? 그 세금 주고서라도 당연히 가져와야죠. 더 큰 가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고 해서 그 얼마 안 되는 목걸이 같은 그 목걸이가 엄청난 가치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하물며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말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으니 담대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이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그 목숨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리도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상황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역사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